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나이 마흔에 결혼하게 되죠. 어머니를 잃은 지 3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저 사라는 127세에 죽었죠. 137세인가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있다가 이 리브가를 얻었는데 이게 나이 마흔에 결혼해서 60에 애를 얻은 거예요. 여기 또 20년간 또 애가 태어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이게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나 그 우리가 앞에 쭉 보면은 한번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게 나와요. 족장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다는 건 이삭이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아내를 뭐 정말 리브가하고 단 둘이서 그렇게 해로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도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 20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보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 계속해서 이제 아람 족속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리고 라반의 누이였더라 하는 말이 우리가 앞에서부터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브가의 일생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만은 앞으로 야곱의 일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전에 복선처럼 계속해서 라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얘기예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지금 보면은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뭐 한 번 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함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아내보다도 어쩌면 더 열심히 기도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가 20년 만에 생겼어요.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쌍둥이 새쌍둥이 문제가 될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쌍둥이 임신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이 쌍둥이가 들었었는데 태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싸우는 것을 이제 태동으로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걸 또 기도 제목으로 들고 나간 거예요. 아니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직감적으로 둘이 싸운다는 걸 이렇게 아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태중에서 이 두 태아가 싸운다. 그런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의문에 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답이 또 발설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아니 뭐 샴 쌍둥이가 아닌 이상 나누어서 나와야겠죠. 붙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누인다는 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갈등을 하더니 이게 나와서도 갈등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뭡니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마 리브가는 이삭 남편 이삭에게나 누구에게나 얘기하지 못했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철저한 장자권, 이 장자 중심의 가족 질서이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런 거 별로 탐탁지 않은 얘기고 할 수 없는 얘기죠. 태중에서부터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더한 이 계속될 것이고 민족과 민족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애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중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갈등이고 고민이죠. 자, 첫째는 우리는 무슨 일을 판단하기에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서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 사이에 충분히 그걸 인과응보로 설명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아, 지금 이 순간이야 좋아 보이죠. 이 순간이야 이런 결과가 예측이 되죠. 그러나 오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지만은 예, 뭐 좋게 보였던 일이 안 좋아지고 안 좋게 보였던 일들이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짧은 생에서도 경험하지만은 그 시안을 더 넓게 이게 늘여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판단이고 또 부정확한 판단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뭐 아들이 태어나서 좋다고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그 아들이 하도 말을 좋아해서 말을 사줬더니 또 말에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다고 울고 불고 하다가 또 전쟁이 나서 안 나가서 남은 집 애들은 다 죽었는데 다리 다친 죄로 전쟁에 안 나가서 살아서 또 좋아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인생에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뭐 무슨 좋은 일을 가지고 지금 좋다, 안 좋은 일을 가지고 지금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너무 길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인과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속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인샬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 뭐 알라의 뜻이야. 그걸 한마디 끝이잖아요. 남의 거 뭐 가지고 와도 인샬라라고 그러고 뭐. 참 너무 편리하게 써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속을 끓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그런 일이 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격분하거나 당장 내가 그 일을 내가 지금 그걸 바로잡겠다라고 나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각사로란 말이 있잖아요. 그 뭐 소 뿔을 바로잡겠다가 소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뭘 바로잡겠다고 하다가 바로잡기는 커녕 살아있는 멀쩡한 것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성급하게 하다가 다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야 이게 아니 태중에서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이렇게 또 말씀까지 해주시니 이걸 놓고 이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일평생 기도 제목이나 과제가 어떻게 이 가족 간의 질서 그리고 도대체 이 에서라는 큰아이와 야곱이라고 하는 둘째 아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이 너무 편견이 깊게 생긴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몰랐으면 편애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큰 애가 작은 애를 섬기겠다고 하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겠어요. 하나님도 야곱을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야곱을 편애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집의 비극이 뭐예요? 뭐 그렇게 부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야곱을 편애하게 되고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활동적이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우리가 9장 한번 보게 되면은 9장 11절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에 가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걸로 그게 결론이 나요. 구약 전체 결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선택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받고 지금 우리는 다른 장소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냐라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아무리 따져봐야 결론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우리 의지라고 고집하거나 내가 내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지에 앉아 있게 하셨을 뿐이에요.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이고 눈을 뜨자마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여기 득달 같이 달려온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자꾸 오늘 열 이틀째, 열 사흘째 그래가지고 그걸 훈장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뿐이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토기장이가 뭐 그릇 하나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이제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죠. 야,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사람도 이걸 뭐 귀하게 쓸 그릇, 내가 뭐 천하게 쓸 그릇을 결정하는데 아니, 그 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무슨 갈등이 있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건 저렇게 쓰임을 받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공부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설명이 안 되면 아무것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잘못하면 아주 교만해지고 아주 고집스러워지고 아주 편협해지는 게 된다. 자기 아는 세계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그나마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눈이 좀 떠지면은 점점 더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아가는 게 그게 공부의 목적이지, 내가 고작 좀 더 아는 게 늘어난다는 게 하나도 그 인생의 큰 뭐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지. 그거 뭐 조금 더 안다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간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면이 많은 게 정상이지. 아,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안다는 게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에요. 겸손. 예. 근데 놀랍게도 내가 겸손하구나 하면 교만이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자, 24절 예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기한이 잔적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60의 아들 둘 낳았는데 아이 먼저 나온 놈 뭘까 막 어려서부터 그냥 전신이 털복숭아이네. 털복숭이 막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름을 에서 붉은 털이 또 나가지고 좀 뭐 에서라고 짓고. 근데 이놈이 이제 야곱이 어려서부터 형을 이겨먹겠다고 그 발꿈치를 또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이름이 야곱이 된 거라나요. 그래서 뭐 영어 이름은 제이콥스라 그러잖아요. 야코보 뭐. 나중에 야고보 뭐 다 이름이 다 그 계열들인데 어쨌든 이 그 형보다 먼저 나가지마 먼저 나가지마 그리고 발을 잡았겠죠.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겠어요. 예. 지가 형이 돼야 되는데 동생으로 나왔으니. 자 이제 이놈들이 이제 크기 시작하네. 27절 28절에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이 집에 이제 비극적인 씨앗으로 뿌려지는 거죠. 한 놈은 맨날 들로산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뭐 사냥을 해와가지고 아버지가 또 이게 또 육식을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고기로 맨날 뭐 해가지고 뭘 해주니까 아버지는 또 이 에서를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맨날 가사 살림을 하는데 옆에서 야곱이 조용조용히 뭐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하면 또 이게 또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집에 하나 있는 이 야곱은 뭐 이게 소극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욕심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적극적인 게 없는 건 아닌데 비활동적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보면 가만 집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어려서부터 늘 책을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나가고. 그럼 뭐 책이라고는 아주 그냥 담을 쌓고 맨날 동네 나가서 뭐 구슬치기나 하고 뭐 어디 돌아다니기나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고 게임이나 하고 또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됐겠어요? 오늘 뒤에 나오는 얘기 요지는 에서가 활동적이어서 문제고 무슨 뭐 야곱이 비활동적이어서 택함을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29절 이하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올리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결론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 장자권은 우리로 치면 요새 뭐 우리말로 뭐 제사권이에요. 제사권.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가 되면은 제사를 전부 다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장자의 며느리가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그 당시에도 이 장자가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저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어쨌거나 제단을 쌓고 그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팥죽 뭐 떡한 이 하나의 이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명분이라도 있지만 장자의 권리, 장자권, 상속권. 그 가장 중요한 상속권, 유산권을 갖다 버린 거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볍게 여겼더라. 그게 이 밧줄 한 그릇 사건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히브리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돼서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돼서 두고두고 예, 지금까지 이 중동 땅을 뒤흔드는 사건이 되었나? 이걸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신앙이란 뭡니까? 망령되이 가치를 버리지 않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란 가치를 아는 인생이다. 신앙이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찮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게 오늘 망령되이 예?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망령되다는 건 뭐예요? 세속적인 삶이기도 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뜻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업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남편이나 아내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그 상대방을 배우자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마디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 남편이나 아내의 가치를 업수이 여기는 사람은 좋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뭐 어떤 분은 전화가 오는데 남편 이름이 이렇게 남편 이름을 쓰지 않고 뭐 개 XX 이렇게 뭐예요 도대체 안 살지를 말든지 남편 전화가 오는데 거기다가 말이에요. 아유. 또 받고는 네네네네 그러긴 한데요 하는데 얼마나 미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아는 인생 오늘 가장 중요한 오늘 기도 제목은 제발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가치를 알아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 그 격이 달라집니다. 제가 새 옷을 입으면 아니 그 양복을 입으면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함부로 입고 나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차 사면 어떻게 문도 조심히 닫더만 옆에 찍을까 봐서 그리고 막 그냥 옆에 막 싸구려 차 사면 그게 되지도 안 하고 말이에요. 비싼 차 사야 되려고 그러고 그 차 가치를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발레파킹 가보면 뭐 우리 같은 사람 안 세워주잖아요. 차의 가치를 아니까 뭐 억울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란 바른 가치를 분별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가치가 전도된 세상, 예, 타락이란 가치가 전도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로잡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7장 예? 보면 뭐예요? 이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읽어드릴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게 가치를 몰라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진주를 어디다 돼지한테 던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그걸 대충 또 얘기를 해야지 뭐. 자, 그 다음에 가치를 아는 사람의 온당한 태도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그 가치와 바꾸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가치 하나 때문에 이 생의 전체를 버려도 아쉽지 않은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고개만 끄떡끄떡하지 말고 이거 여러분 이거 매일같이 감격하지 않으면 헛거예요. 이 가치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이게 뭐 미련이 없어야 된다고. 이미 부활을 얻었는데 이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쥐고 있다가 다 손에 떨어뜨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게 아침마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화를 떨어뜨려도 그거 죽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그 보화를 깼네요. 떨어뜨렸네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저놈은 보상 안 해주네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화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한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를 왜 해? 정신없는 기도를 왜 하겠어요? 아,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배우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우리 밖에 나와서 절대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자녀 험담 안 하잖아요. 시어머니 가치를 알면 뭐 시드니 안 간다, 시애틀 안 간다 이런 소리 하겠어요? 못된 것들 같으리라고. 어따 대고 자기 뭐 남편을 지가 뭐 등록금을 한번 댔어. 뭐 밥을 한번 차려줬어. 그런 아들 데리고 살면 항상 감사하고 말이지. 이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키워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시짜, 야, 시드니 가지 말자. 뭐 이런 소리가 뭐야. 그래도 시금치 먹지 말자. 아이고. 그대로 당해, 그대로 당해. 다 그대로 당합니다. 딱 그대로 당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내가 시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은 자 큰 소리 우리 신앙은 뭐라? 가치를 아는 인생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입니다. 주님 정말 주를 만나고 주님의 풍성한 것을 알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싹 트고 자리 잡았으니 주님 이 땅의 것들 아무것도 부려온 것 없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냥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이 일 좀 하다가 오라고 해서 잠깐 남아있는 뿐입니다. 영생의 가치에 미흡한 것들 놓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정말 믿음의 위대한 거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참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가치를 아는 인생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